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중에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중국을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강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강제노동과 성매매, 인신매매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자들이 중국 내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인신매매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강제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는 북한으로 계속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을 2003년 이후 15년 연속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대가 경찰 헬리콥터를 탈취해 내무부와 대법원을 공격했습니다. 에르네스토 비에가스 베네수엘라 정보통신부 장관은 헬기가 내무부 건물에 총탄 15발을 발사했고 대법원에 4발의 수류탄을 투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비에가스 장관은 헬기 조종사가 오스카르 페레스라고 확인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동영상에는 페레스가 무장한 남자들 앞에 서서 마두로 대통령 독재에 대한 저항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의 사임과 새로운 선거를 요구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자신을 축출하려는 사람들의 테러 공격이라고 비난하면서 배후를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강타한 사이버 공격이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전 세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최대의 화물 항구인 자와할랄 네루항의 터미널 한 곳이 오늘 사이버 공격으로 컨테이너를 씻거나 내리는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호주의 덴테안 사이버 안보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같은 컴퓨터 바이러스가 호주의 두 회사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에 이용됐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모든 징후들은 그럴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동부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이 장악한 마을에서 공습으로 적어도 15명이 숨졌다고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망자 수를 최대 35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미국과 시리아, 러시아 전투기들의 작전지역으로 잘 알려진 도블란 마을의 유프라테스강 계곡에서 정체불명의 전투기가 집속탄을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어제 알마야딘 마을 인근의 ISIL 감옥에 대한 연합군의 공습으로 57명이 사망했다며 사망자 대부분이 민간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마야딘 마을은 도블란에서 약 20km 떨어져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시리아가 화학무기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시리아의 샤이라트 공군기지에서 화학무기 사용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활동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 기지에서 지난 4월에 시리아 공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했었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4월 미군의 공습을 받았던 비행기 경락고에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어제 카타르와 쿠웨이트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카타르와 주변 국가들 사이의 외교관계 단절 사태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아랍 국가들은 3주 전에 카타르에 대한 무역과 외교적 봉쇄 등이 포함된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쉐이크 모하메드 알타니 카타르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걸프 국가들이 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쿠웨이트의 쉐이크 모함마드 압둘라 알사바 내각 장관과 만나 쿠웨이트의 중재 노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6월 28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한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3박 5일 일정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전직 주한대사들은 미국과 한국 정상이 첫 회담에서 실무관계보다 신뢰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I think the, you know, the differences over North Korea would be my greatest
미 국무부가 올해도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m, 서해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오늘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우위를 다지고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미한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3박 5일 일정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28일 서울공항을 출발, 미국 동부 현지 시간으로 28일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해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미국에서의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문 대통령이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를 첫 일정으로 잡은 것은 미한 동맹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행보입니다. 특히 장진호 전투는 문 대통령의 가족사가 얽힌 사건이기도 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난 26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또 이 전투를 통해서 많은 난민들이 9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흥남 소위 흥남 철수로 알려졌습니다만 이것이 가능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6.25 전쟁 당시 미한 양국군을 포함해 많은 유엔군이 희생을 당했던 전투로 중공군의 남하를 지연시켜 피난민 9만여 명이 흥남부두를 통해 철수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부모도 이 피난민 행렬에 속해 한국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한 두 나라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모임에서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방문 이틀째인 29일엔 미국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저녁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 정상 간 첫 상견례를 겸한 환영 만찬을 갖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각별한 환대와 함께 미국이 미한 동맹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미 사흘째인 30일 문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용사를 선친으로 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워싱턴 DC 내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용사 대표들을 만나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미한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51일 만에 열려 한국의 역대 정부 가운데 출범 후 가장 일찍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이 될 전망입니다. 두 정상은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인하고 동맹 발전의 청사진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큰 틀에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뒤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를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미한 동맹은 물론 중국까지 결부된 복잡한 외교 문제로 비화된 만큼 두 정상 사이에 의견 교환이 있을 수 있지만 정상회담 의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이 두 정상 간 우위를 다지고 공통의 대북 인식과 굳건한 동맹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미 양국이 대북 정책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합의한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대북 정책, 그러니까 압박과 간여라는 양 측면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특히 북한의 위협 부분, 그러니까 미국이 느끼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부분을 갖다가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풀어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확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 대통령은 30일 저녁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주제로 한 연설을 하고, 방미 마지막 날인 7월 1일엔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뒤 워싱턴 DC를 출발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직 주한대사들은 VOA에 두 정상이 실무관계보다 신뢰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방미 첫 행사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헌하는 등 여러 우호적 행보들이 두 나라 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전직 대사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전직 주한미국 대사들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매우 심각해지고 두 동맹 간의 잠재적 이견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정상들의 신뢰 구축과 공통 협력 분야를 찾는 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포시바우 전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관한 두 정부의 이견들이 정상회담에서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you know, the differences over North Korea would be my greatest concern.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사드 배치 등에 관한 이견들이 관계를 위험하게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공동의 협력 분야에 초점을 맞추면서 관계를 순조롭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두 정상은 양측이 비록 일부 전술은 다르더라도 북한과 관련해 비핵화란 궁극적인 목표에 뜻을 같이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버시바우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또 이견들을 단시간에 풀기보다 추가 고위급 대화를 통해 합의 가능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전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대가로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는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이 과도한 실무적 접근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worry that there will be too much of a transactional approach. All right, you do this and we'll do that.
이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하면 우린 저것을 하겠다는 식의 실무적인 협상 거래는 너무 이르고 위험하기 때문에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이 먼저란 겁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회담 결과가 이렇게 돼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즉답보다는 북한 상황에 관한 자신의 시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면서 미일, 미중 정상회담 때처럼 좋은 친구를 맺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해 동결 대 동결 방식, 미한 연합훈련 축소 등은 금중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런 동결 제안을 한다면 자칫 중국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토마스 허버드 전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두 정상이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고 서로 개인적인 관계 구축을 강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좋은 출발이 될 것이란 겁니다. 허버드 전 대사는 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 외신들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우려를 많이 불식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혼수 상태로 돌아온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오 씨 가족에게 조전을 보내는 등 관계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Moon will be going to the Quantico Marine Base to
특히 방미 첫 행사로 퀀티코 미 해병대 기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방문해 헌화하고 미군의 도움으로 흑남 철수 때 문 대통령의 부모가 탈출한 사연은 미국인들의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상징적인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대사와 버시바우 전 대사도 이런 행보가 두 나라 관계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특히 미국인들이 원비오 씨의 죽음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말할 때 북한 정권의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American president should be able to be clear about our standing on human rights.
헬 전 차관보는 특히 미국의 북한 문제는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핵 정책 때문이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미한 관계에 대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전문가들은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마이클 아마코스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오는 29일에서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의 과제 중 하나는 두 나라 대북 정책이 서로 수렴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한 양국 정부가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코스트 선임연구위원은 28일 미 스탠퍼드대와 한국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미한 신시대의 양국 동맹과 북핵 문제 세미나에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현실적인 시급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마코스트 선임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행정부가 새로 취임하면 정책적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예전의 행로를 되찾는 경우가 많다며 확실한 건 트럼프 내각 역시 미한 동맹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슨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이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슨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동맹관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돌발적인 언급이나 행동이 나와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됐지만 엿새 만에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유명환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공통의 위협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미한 양국이 방법론 차원에선 다른 입장을 보이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생존적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같이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북한 문제를 얘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위협인식, threat perception을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은 뭐 이거 남의 일까지 생각하고 현실적인 위협을 안 느끼는 것 같고 미국만 느낀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우리에게 대해 생존적인 위협이고 미국에 대해서도 real and present한 위협이라는 인식 우선 같이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 전 장관은 아울러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인 안보 문제는 미한 동맹의 시금석이라며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해 마치 미국과 중국 중 선택하라는 듯한 중국의 자세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수훈 경남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한국의 비정부기구 NGO의 접근을 거부한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점진적, 단계적 접근 방안을 취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수훈 교수는 북한이 긍정적인 조치를 보여야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세계 태권도 연맹 대회에 북한 측 ITF 대표단이 참석한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교수는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미한 동맹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핵 사태 해결에 있어 양국 정상이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3일 동해 일본령 일본해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된 북한 선원 8명을 내일 북한 측에 인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구조된 선박의 수리가 완료됨에 따라 내일 오전 9시 동해 북방 한계선상에서 북한 측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송환 계획을 북한 측에 통보했고 이 자리에 북한군 2명이 나와 동영상을 촬영하고 내용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원들은 지난 23일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한국 해경에 구조된 뒤 한국 정부의 합동신문 조사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올해도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비판하면서 해당국들이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27일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특별히 북한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상당수가 하루 20시간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만 명에서 8만 명에 달하는 이들 북한 노동자들의 급여는 북한 정권에 의해 압류돼 불법적인 자금원의 역할을 한다며 국제사회가 이런 행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any nation that is hosting workers from North Korea in a forced labor arrangement to send those people home.
틸러슨 장관은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이들을 돌려보내야 하며 책임 있는 나라라면 북한 정권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가 올해 보고서에서 중국을 3등급 국가로 강등한 이유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신매매와 관련해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올해도 3등급 국가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15년 연속 국무부가 지정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단속,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해 국무부가 정한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의 강제노동과 학생들의 강제노동, 외국 기업들과의 양자계약을 통한 강제노동을 통해 인신매매를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북한 당국의 압박 때문에 북한을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목적지 국가에서 인신매매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강제노동이 정치적 압박체제의 일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이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국제인권감시요원들이 해외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강제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사형 등 가혹한 형량을 선고하는 대신 지원을 제공하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 이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콩고, 시리아, 수단, 남수단, 이란, 베네수엘라 등 22개국을 3등급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강등됐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강제노동과 성매매, 인신매매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자들이 인신매매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북한 주민들을 강제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는 북한으로 계속 강제 송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지난 25일로 67주년이 됐습니다. 한국전이 잊혀진 전쟁으로 남지 않도록 전 세계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담고 있는 전직 미 의회 보좌관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We are in Korea to save the lives of the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 검은 피부 하얀 머리의 80대 노인이 한 여성에게 한국 전통 모자인 갓을 보여주며 67년 전 한국전에 참전했던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인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한국전에 참전했다며 이제 한국인들을 만나면 자신들은 피를 나눈 관계라고 한다는 겁니다. 한국전 참전 당시 전우들에 의해 한국인처럼 생겼다고 김 씨라고 불렸다는 이 할아버지는 한나 김 씨가 지난달까지 전 세계를 돌며 만난 한국전 참전 용사 200여 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 전 미 하원의원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한나 김 씨는 지난 1월 점점 잊혀가는 한국전쟁의 기록을 담기 위해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한국전에 참전했던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전쟁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참전용사님들을 찾아가서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야기를 수집하는 거였는데 의원님께서 네, 은퇴하시기로 이제 결심을 하셔서 저도 이때가 아니면은 더 늦을 것 같아. 그래서 무조건 나도 그냥 가겠다 하면서 떠난 거예요.
김 씨가 넉 달 동안 방문한 나라는 총 26개국.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 한국전에 2만 6천여 명을 파병한 캐나다를 시작으로 남미의 유일한 참전국인 콜롬비아, 영국, 스코틀랜드 등과 의료지원국을 방문했습니다. 한나 씨는 각 나라에서 3, 4일 동안 머물며 평생 잊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만난 아이잭 바가스 할아버지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기부해 만든 한국전 기념비가 있는 성당을 직접 데려가줬습니다.
16대 지원해서 갔는데 얼굴에 총을 전투에서 맞으셔서 진짜 수없이 거의 20년 동안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 돌아오셔서 사실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큰 빵 공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입고 많이 사셨는데 나중에 거의 은퇴하실 때쯤 자꾸 악몽을 꾸시더래요. 전사한 동료들이 자꾸 나타나고 한국전쟁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생각하셨던 게 그들의 한을 좀 풀어주고 싶어서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영웅을 추모하는 성당에 가서 자비 한 3천 달러 되는 돈으로 그 추모격을 직접 만드신 분이에요.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방문한 스웨덴에서는 간호사로 참전했던 102살의 로라 이마뉴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35살 때 간호사로 가셨던 분을 만났었고요. 할머니가 시간이 날 때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데에 가서 그들을 이렇게 치료를 해줬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쇼킹이었던 게 아무도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가서 치료를 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놀랐고요. 찔리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한나 씨는 각 나라에서 만난 적게는 한 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참전 용사들에게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I'm so happy. This is unbelievable. You know, I'm going alone to all the countries. I left my family. I left my friends. But
이번 여행이 쉽지 않았지만 참전 용사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Thank you. Thank you.
참전 용사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표시로 따뜻한 포옹을 해주거나 가벼운 키스를 하고 큰 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여행 중 한나 씨가 만난 참전 용사들 대부분은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Pasado un tiempo.
콜롬비아에서 만난 6.25 전쟁 참전용사협회 회장 에피파노 무네즈 씨는 한국이 자신의 두 번째 조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당시 한국은 너무 가난했는데 지금의 한국은 세계 강국이 됐고 아파트들도 고층이라며 너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캐나다 제1군인회 브램톤 지부의 데이브 데이브슨 회장도 한국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한다며 한국을 생각하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I see Korea of today. I know why I was there. I'm very happy.
한나 씨는 많은 참전용사들이 한국전에서 입은 부상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군대장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다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 가진 고문을 당했던 데니스 얼프 할아버지를 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손을 얼게 하는 그런 고문을 했더라고요. 할아버지 손이 동상이 있었던 자국이 까만 그게 보여지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손이 그러니까 한순간도 한국전쟁을 잊지 못할 것 같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나 씨는 이번에 6.25 전쟁 당시 한국에 병력과 의료 지원을 했던 나라들 외에 유엔 연합군과 맞섰던 중국과 러시아도 방문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진정한 화해가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나 씨는 어떤 진영에서 싸웠든 상관없이 참전용사들은 모두 남북통일이라는 하나의 바람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공군으로 싸우셨던 그리고 소련군으로 싸우셨던 분들마저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다 지원하시고 원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한때 적군이었던 사람들도 다 같이 그 뜻은 공유하는 거예요.
한나 씨가 마지막 26번째로 방문한 나라는 67년 전 한국전을 일으킨 탱사국.
북괴공산군은 소련 제 탱크를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당사국이 북한에 안 가면 그게 완성하지 않잖아요. 가족한테까지도 얘기를 안 하고 간 거였기 때문에
네.
제게는 큰 결정이었죠.
한나 씨는 일반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는 비무장지대와 평양전쟁기념관, 우이탑, 북한 참전용사 영웅 묘지 등을 방문했습니다. 비록 참전용사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한국전에서 전사한 북한군 용사들의 흔적만이라도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나 씨는 3박 4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북한 사람들과 많은 정이 든 자신을 보며 한국전으로 형제자매, 부모와 헤어진 사람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 형제구나라는 게 정말 와닿았어요. 예,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이상하게 북한에 갔다 온 이후에는 저도 가족이 안에 남겨져 있는 그런 아프네요.
북한의 끝으로 한나 씨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찾아가기에 긴 여정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한나 씨는 한국전쟁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자신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잊혀진 전쟁이라고 이제 많이들 하시는 특히 할아버지께서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너무 많이 돌아가시니까 제가 더 갔다 와서 생각하는 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거. 그리고 빨리 이 전쟁이 정말 종전을 해서 할아버지들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나 씨는 26개국을 돌며 200여 명의 참전용사를 만나 들은 이야기와 그들에게서 받은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정리해 책으로 엮고 전시회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탁구를 통해 작은 통일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입니다.
탁구장 안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서 남북 주민들이 함께하는 탁구단 연습 소리로 분주합니다. 남북한 화합의 상징인 탁구를 통해서 탈북자들의 자존감도 높이고 남과 북의 주민들이 스포츠로 소통하기 위해서 코리안 드림 탁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창단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코리안 드림 탁구단은 국내 한 비영리 단체의 탈북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동훈 기획국장입니다.
이 자리는 북에서 오신 분들의 화합과 네트워크 그리고 남한 주민들에게 인식 개혁 운동을 하기 위한 그런 모임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무나 받는 건 아니고 그래도 잘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니면 남북 주민들의 화합을 좀 생각하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인성 맨 처음에 봅니다. 세 번째는 맨 마지막에 탁구 실력이에요.
이 코리안 드림 탁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의 직업과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탈북민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 전기 기술자,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탁구로 함께하고 있고 또 실력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부터 선수 생활을 할 정도로 탁구 실력이 수준 높은 단원도 있고 또 이제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실력의 단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탁구가 좋아서 함께 모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 탁구단 김점숙 단장은 이 탁구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에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1991년도에 남북 유일 탁구단이 첫 세계에서 우승을 했던 적이 있는 지바, 그 일본 지바에서 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핑퐁 교류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탁구는 굉장히 스포츠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탁구팀이 저희 둘만이 그 탁구팀이 아니라 여기 어렸을 때 선수했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 남한 분들한테 같이 이제 스포츠 교류도 하고 탁구로 인해서 이분들이 또 스포츠로 인해서 자존감이 업이 되어서 남한 사회를 적응하고 생활하는 데 좀 더 많은 그 영향력이 있을 줄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빠지지 않고 열심히 모여서 연습하다 보니 그동안 여러 대회에 나가 우승을 하는 등 자랑스러운 성과들도 거두고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 탁구단에서 주최하는 한반도 탁구 대축제가 있어요. 저는 북에서 오신 분들만 대상으로 탁구 대회를 하고 그 전국에 있는 이탈 주민들이 그날 모여서 탁구 게임을 하면서 남한 주민들이 그걸 응원을 하고 한국 아마추어 대회나 국가 대항전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탁구. 이 코리안 드림 단원들은 이 탁구를 통해서 남한에서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남한에 와서 방황하고 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 탁구를 통해서 성격도 바뀌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변화가 보여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적극적이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스스로 몹살 대화를 하고 어울리는 것도 되게 잘하고요. 좀 적극적이었다는 거. 적극적이어지고 그 집에서는 또 이렇게 약한 사람들 이렇게 좀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탁구를 통해서 작은 통일을 이루어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소소하게 자기네들만의 뭔가 통일을 만들어간다? 작은 화합을 이뤄간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게 저희가 소통이잖아요. 남북한도 소통이 안 되는데 여기 온 탈북민들도 여기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대화가 되고 그게 또 소통이 되고 나아가서는 또 뭐 화합이 되고 그러면서 통일을 대비를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 좋은 운동이고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회원은 처음에는 북에서 온 사람들끼리 만나 고향의 정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운동이라는 게 사람 쉽게 친하게 하잖아요. 몸이 부딪히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 별로 다르지 않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거로 해서 뭐 자신심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얻은 것 같고 그 정착이랄까? 그런데 많이 적응 속도가 빨라진 그런 느낌이에요. 한 주 열심히 살다가 주말에 와서 그 고향 분들 만나고 그 경계 같은 것도 없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말에 쌓였던 이런 감정적인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걸 해소할 수 있고 앞으로 쭉 갈 것 같아요.
이 코리안 드림 탁구단에게 탁구는 통일의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코리안 드림 탁구 단원들은 26년 전 남북이 단일팀으로 탁구대회 참여해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듯이 현재 꽉 막힌 남북관계가 이 스포츠를 통해서 작은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베이징에 새로 부임한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요. 오늘 첫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 계획, 또 반체제 인사와 관련한 발언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네.
또 극심한 경제난 속에 정권 반대 시위가 지속되어 온 베네수엘라에서 경찰 헬기가 대법원을 공습한 소식 보겠습니다. 또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 표결을 다음 달로 미뤘는데요.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새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새롭게 부임한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오늘 베이징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향후 업무 계획 또 최근 양국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지난 4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진행된 회담 이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두 번째 만남이 연내 성사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일대를 순방할 예정이라서 이 시기를 전후해서 방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양국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경제와 안보 두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 문제와 북핵 한반도 현안에서 쌓인 과제들을 풀도록 양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 두 나라는 세계의 양대 경제적 강대국이라면서 중국 국민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두 나라 간 무역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보 현안에서는 양국이 북한의 위협 등 민감한 문제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 석방된 중국의 반체제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브랜스테드 대사가 지난 23일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8년 6개월 만에 가석방된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 샤오보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면서 이 외국에서 치료받을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앞서 지난 월요일에 미국 정부가 가석방 상태인 류샤오보를 완전히 석방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 류샤오보는 지난 1989년 이 천안먼 광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인데요.
네.
꾸준히 중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가 지난 2009년에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로 11년형을 받고 수감이 됐습니다.
네.
중국의 민주화와 인권 향상을 위한 비폭력 투쟁 평화상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0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네.
가난 말기로 건강이 악화돼서 지난주 금요일에 가석방됐습니다.
네. 이 새 주중 미국 대사가 기자회견에서 반체제 인사를 언급했는데 중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브랜스테드 대사가 류샤오보의 해외 치료를 희망한 데 대해서 중국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요. 이 복역 중인 우리 국민 문제를 다른 나라와 논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 관영 매체들은요. 무역과 북핵 대응 등의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발언에만 초점을 맞춰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신화통신은 브란스테드 대사가 두 나라는 세계의 양대 경제적 파워, 강대국이라면서 중국의 위상을 평가한 발언을 기사 첫머리에 뽑고요. 향후 협력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류샤오보의 해외 치료를 희망한 이 대사의 언급은 일절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브랜스테드 대사가 친중국파 인사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브랜스테드 대사는 아이오와 주지사 출신인데요.
네.
지난 1985년 허베이성 정딩현 서기 자격으로 아이오와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후에 오랜 친중국파 인사로 알려져 왔습니다.
네.
한 여섯 번 중국을 다녀오면서 30년 넘게 시 주석과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브랜스테드 대사가 중국 국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브랜스테드 대사는 어제 공식 부임에 맞춰서요. 중국인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현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웨이보에 올렸는데요.
네.
1분 30초짜리 영상에서 주중 대사로 일하게 돼 매우 흥분된다면서 중국 인민과 함께 미중 관계의 미래를 만들어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가 공식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직접 해당 국가 국민들한테 영상 메시지를 내놓은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렇죠.
네, 중국 현지에서는 이번 메시지를 신선한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초에 중국 주재 미국 대사 대리가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정 탈퇴를 결정한 본국의 입장을 중국 측에 통보할 수 없다면서 돌연 사퇴한 뒤에 중국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요.
네.
이 새 대사가 부임해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그동안 작은 혼란이 좀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정권 반대 시위가 계속된 베네수엘라에서 혼란이 더 커지고 있군요.
네, 오늘 베네수엘라 대법원과 내무부 청사 등 주요 정부기관에 대한 공격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요, 경찰 헬리콥터가 대법원을 폭파하려고 수류탄 두 발을 떨어뜨렸으나 불발됐다면서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테러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아직 피해 상황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헬기가 테러를 했다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국은요, 경찰 헬리콥터가 괴한에 탈취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실상은 경찰관이 헬리콥터를 직접 몰고 공격을 진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공격을 주도한 오스카 페레즈라는 이름의 경관은요, 인터넷 사진 동영상 공유 서비스죠. 인스타그램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 내일 우리의 양심에 의해 심판을 받거나 오늘 당장 이 부패한 정부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면서 이번 공격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감행한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영상에는 이 전투복 차림의 남성 4명이 M16 소총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함께 보였습니다.
네, 뭐 일종의 쿠데타 같은데 어쩌다가 경찰관이 정부기관을 공격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요,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때 이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였는데요. 최근 수년 동안 국제 유가 폭락과 정부의 외환 통제 정책, 또 최악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네.
식량난과 생활필수품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지난해부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올 3월 이후에만 시위 과정에서 한 70명이 사망한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과 공무원 등도 정권 반대 시위에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정부는 오늘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국영 방송 대담에서요. 이번 사건이 이 전국에서 확산되는 쿠데타 시도의 하나로 보인다면서 즉각 대공 방어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요, 이 베네수엘라 정권의 강압 통치에 대해서 꾸준히 경고를 해왔는데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 4월에 마두로 정부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 의사표시를 위한 시위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듣고 계십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원래는 이번 주 안에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이었는데요. 표결을 다음 달로 미뤘군요.
예, 그렇습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표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 독립기념일 휴가가 끝난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이 최소한 50명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대 민주당 의석 비율이 52대 48인데요.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52명 가운데 한 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미 6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네, 의원들이 7월 10일 이후에야 다시 모일 예정인데 그 뒤에 협의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고 또 의회 예산국 전망 보고서가 나오는 걸 기다리고 하려면 뭐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8월은 한 달 내내 휴회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뭐 사실 3주 정도밖에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이 의회 예산국이 현재 공개된 법안에 대한 보고서를 지난 월요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앞으로 10년 동안 2,200만 명의 미국인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보험이 없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공화당 의원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 가운데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의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 지지를 모으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 논의를 위해서 52명 공화당 의원 전원을 백악관에 초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가 붕괴하고 있다면서 이를 대체할 건강보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영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m, 서해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은 31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8도. 황해도 해주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함흥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30도. 함경북도 청진 역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4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기온 27도 예상됩니다. 양강도 해산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30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6월 2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조은정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중에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중국을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강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강제노동과 성매매, 인신매매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자들은 중국 내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인신매매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강제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는 북한으로 계속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는 북한을 2003년 이후 15년 연속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가해자 처벌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대가 경찰 헬리콥터를 탈취해 내무부와 대법원을 공격했습니다. 에르네스토 비에가스 베네수엘라 정보통신부 장관은 헬기가 내무부 건물에 총탄 15발을 발사했고 대법원에 4발의 수류탄을 투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비에가스 장관은 헬기 조종사가 오스카르스 페레스라고 확인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동영상에는 페레스가 무장한 남자들 앞에 서서 마두로 대통령의 독재에 대한 저항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의 사임과 새로운 선거를 요구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강타한 사이버 공격이 유럽과 미국으로까지 확산된 데 이어 아시아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어제 우크라이나의 은행과 정부기관, 공항에서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인 머크와 러시아 거대 석유회사 로스네프, 영국의 광고회사 WPP 등 다국적 기업들도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오늘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경고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브뤼셀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시리아가 미국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백악관이 지난 26일 밤 성명을 통해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후 그 같은 공격이 벌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이날 독일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재건을 위한 마샬 계획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나토의 집단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나토 원장 제5조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시리아가 화학무기 공격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시리아의 샤이라트 공군기지에서 화학무기 사용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활동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 기지에서 지난 4월 시리아 공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했었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4월 미군의 공습을 받았던 비행기 격납고에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백악관은 26일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 4월과 유사한 화학무기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동부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이 장악한 마을에서 공습으로 적어도 15명이 숨졌다고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망자 수를 최대 35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미국과 시리아, 러시아 전투기들의 작전지역으로 잘 알려진 도블란 마을의 유프라테스강 계곡에서 정체불명의 전투기가 접속탄을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